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만약에 이 앞에 엉킨 실타래가 있으면 그 각자 이제 푸는 방식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엉킨 실타래의 끝을 뭐 가위로 자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땀한땀 앉아서 그걸 다 푸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문제를 가장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한 게 그냥 실타래를 버려버리는 겁니다. 굳이 그거를 풀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버려버리면 가장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 스타일이 다 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은 한땀한땀풀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느 날은 그냥 버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날 컨디션에 따라. 근데 우리가 인생 안에도 이제 엉킨 실타래만큼 인생이 꼬인 정도면 좀 어렵지만, 아무튼 인생 안에도 문제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근데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그 문제를 어떤 푸는 방식이 약간 이 실타래를 대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한땀한땀 풀듯이 과정을 밟는 사람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이거를 빨리 해결하고, 그러니까 이걸 빨리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커서 마치 실타래를 버려버리는 것처럼 마치 그 문제를 회피해 버리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 문제 앞에서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지니까, 있지만 없는 것처럼 그냥 무시해 버리려고 하고 넘기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인생은 어떤 문제의 연속이고, 그 문제들을 풀어가는 것 자체가 그냥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저는 수학을 좋아했는데요. 잘하진 못했어요. 수학을 좋아했는데, 수포자가 많대잖아요. 수학 포기하는 사람, 수포자. 특히 학생 입장에서 수학을 포기한다는 건, 좀 위험한 선택이죠. 왜냐면은, 물론 어떤 하나를 잘해서 대학을 갈 수도 있고 전공을 살릴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국영수는 잘, 어느 정도는 해줘야 기본적인 어떤 레벨이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수학을 포기한다는 거는 좀 어려운 선택입니다. 하지만 수학을 포기해요. 왜냐하면 수학이 어렵고 복잡하니까. 근데 이 수학이 왜 어렵고 복잡한가? 그거는 뭔가 문제를 푸는데, 문제를 봐도 이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모르겠는 거죠. 풀고 싶지만. 문제를 접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너무 복잡하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리 쳐다보고 있어도 시간을 들여도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가 모르겠으니까, 선생님이 설명을 해줘도 저게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으니까 어렵고 복잡하죠. 그래서 그냥 포기해 버리는 거예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 저희 학교에 이제 1등 수석 한 애가 이제 그런 어느 학교에서 1등 할 정도면 이제 전국구로 노는 애들이잖아요. 얘는 이제 서울대를 목표로 하는 애들. 이제 모의고사를 보고 나서 이제 얘가 저랑 같은 시험장에서 시험을 봤는데, 일단 이제 수석이고 얘가 전국에 노는 걸 아니까 걔 한번 수학 시험지를 한번 봤어요. 아, 이래서 수석이고 이래서 전국에서 노는 애구나. 얘랑 이 문제 어떻게 풀었어? 딱 물어보니까 저랑 접근하는 방식 자체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엇을 요구하고 있고, 이 문제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 받아들이는 이게 저랑은 하늘과 땅 차이, 심해와 천상계 같아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 자체가 다르니까 얘는 수학이 너무 쉬운 거야. 그러니까 풀면 실수로 한두 개 틀리거나 다 맞거나, 죽을똥 살똥 해도 반 넘기면 잘한 거야. 접근 자체가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접근이 쉽고 접근할 수 있는 방식 자체를 금방금방 찾아낼 수 있으니까 수학이 너무 재밌죠. 왜냐면 그 방식대로 접근을 해서 문제를 풀면 풀리니까 얼마나 재밌어. 근데 아무리 접근하고 싶어도 복잡하고 접근이 안 되는 사람들한테는 너무 어렵고 복잡한 게 수학인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어쩌면 인생에도요,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생기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 접근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빠르게 찾아낸다면, 아마 이 문제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좀더 쉽고, 빠르고, 복잡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수 있지만, 이걸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어렵고, 방식 자체를 찾을 수가 없으니까, 마치 수학이 어렵고 복잡한 것처럼, 인생이 어렵고 복잡하고 문제가 힘들게 느껴질 수 있겠다. 오늘 이 요한복음 11장에는 이제 죽은 나사로를 살린 예수님의 이야기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의 인생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나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들을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어떤 접근 방식을 우리가 취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제 상황 설명을 해주잖아요. 나사로가 누구인지, 또 나사로와 함께 나오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누군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깼던 마리아, 그리고 그의 언니 마르다, 그리고 그의 오라버니 나사로라고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랑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안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이 뒤에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되게 가깝고 친하고 좋은 교제 안에 있었던 관계였어요. 근데 보니까 나사로가 어떻게 됐답니까? 병이 들었답니다. 근데 베다니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그 밑에 6절 한번 함께 읽어볼까요? 11장 6절.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렇잖아요. 만약에 우리 가까운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응급실에 실려갔고 중환자실에 갔다고 쳐봅시다. 그럼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떡합니까? 가죠. 가서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기도도 해주죠. 친한 사람이면, 우리 가족이 그랬다고 하면 가죠. 근데 예수님 어떡하십니까? 되게 친하고 좋고 가까운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뭐합니까?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나사로에게 지금 인생에 문제가 생겼어요. 큰 문제. 죽을 수도 있는 문제. 병에 걸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듣고 나서 바로 가시지 않으시는 거죠.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 전했을 때 아마 잘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고 충분히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냥 가셔서 한번 기도해주고 손을 얹으면 좀 해결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근데 예수님은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니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예수님이 빨리 가셔서 병을 고쳐주시는 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라는 것으로 이제 어떤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겠죠. 하지만 일단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으신 거예요. 오히려 거기서 예수님이 더 시간을 이틀이나 더 보내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예수님과 이 사람들 아니면 예수님과 나와는 일단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의 방식이 차이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이 차이가 생겼는가? 우리가 읽었던 4절을 한번더 읽어보면 알수 있습니다.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일단 이 문제는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로 봤을 땐이 문제는 죽을 병. 그러니까 이 죽을 병을 해결하는 쪽으로 가야 되는 게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죽을 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병은 죽는 문제의 어떤 일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예수님이 영광을 받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이 문제는 나사로 편에서는 굉장히 인생의 큰 문제지만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접근하실 때는 이걸 내가 지금 가서 얘를 살려줘야 돼. 살려주는 걸로 문제를 접근하는 게 아니다. 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거고 이걸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을 받는 일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은 죽을 병이다 아니다? 죽을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접근 방식이 일단 여기에 딱 선이 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세로가 병든 이 문제를 죽을 병이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을 하면 이 문제가 풀릴까요? 안 풀릴까요? 풀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수학을 푸는데 이것을 접근해야 되는 방식이 A인데 B를 갖다가 아무리 대입을 하고 시간을 100시간을 들여도 이 문제가 풀리지 않는 것처럼 지금 나사로에게 있는 이 문제를 죽을 병, 그러니까 고쳐야 되는 병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을 하면 해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그렇게 접근하면 할수록 문제만 더 복잡해져가고 더 커져갈 뿐인 거예요. 이제 예수님 시간을 쭉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 예수님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2절에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이 이제 깨우러 가자 하니까 아, 잠들었으니까 이제 가서 깨우고 고치면 되겠군요. 예수님이 13절에 이야기하시죠. 14절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다. 이런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거죠. 아, 병들었으면 빨리 가서 해결해줬으면 될 일을 시간 보내는 건 뭐였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어요. 문제가 해결,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해결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가 어떻게 됐어요? 커져버렸어요. 병이라는 문제가 해결되거나 줄어든 게 아니라 죽음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해버린 거예요. 그냥 잠들어서 깨워서 고치면 될 일일 줄 알았는데 죽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상황에 있다면 저는 아마 그 장난하나? 아 뭐야 이거 뭐냐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뭐 화가 나고 짜증 나고 문제가 더 커졌잖아요.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예수님이랑 함께 있으면 뭔지 문제가 쉽게 풀릴 줄 알았는데 오히려 문제가 커져버렸어요. 그러면 이 정도 되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문제를 제대로 된 접근 방식을 취했어도 문제가 복잡해지고 더 커져가기 시작을 하면 의심을 하는 거예요. 어? 나 분명히 제대로 접근한 것 같은데 왜 문제가 더 커지지? 어? 내가 이렇게 선택한 게 잘못된 선택인가? 마치 이런 식으로 내가 잘한 선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택 자체가 잘못된 선택인 것 같은 의심이 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되는가? 내가 첫 접근 방식을 제대로 취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마치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A를 대입하면 돼요. A를 대입했어요. 그러면 내 생각에 A를 대입했으니까 이 문제가 빨리 풀어질 거야라고 하는 또 다른 나의 접근 방식을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올바른 접근 방식을 취했으니까 이 문제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빠른 속도로, 내가 생각하는 과정대로 풀어질 거야 라고 하는 또 다른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안에 접근 방식을 나도 모르게 취하게 되는 게 우리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했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하시겠지. 마치 이런 식으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실 거야. 라고 또 하나님과 예수님을 나의 접근 방식 안으로 끌어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면 복잡해지는 거야, 또다시. 난 잘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되지 또? 어, 왜 이러지?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문제를 접근 방식을 제대로 취했다면 그 과정 이후에도 또 역시 그 과정 안에 우리가 계속해서 올바른 방식을 취하는 태도를 가지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잘 취했다고 해서 아 잘했으니까 잘 될 거라고 생각하는 건 방심인 거예요. 방심하면 또 다른 문제를 또 얘기하게 돼요. 그러니까 했으니까 아 내가 여기선 또 어떤 올바른 걸 선택해야 될까? 여기서 또 하나님 어떻게 인도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 이런 과정 하나하나를 조금 주의 있게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거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러니까 이거를 뭔가 귀찮아하고 마치 실타를 한땀 풀다 그랬다. 처음에는요 잘 풀려고 한땀 풀었어요. 풀다 보니까 이게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에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계속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좀 말씀을 내려가서 17절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는지 이미 나흘이라. 그냥 병이었어요. 근데 이 병 때문에 죽었어요. 죽은 것도 황당한데 예수님이 도착하시니까 죽은 지 며칠이 지났어요. 나흘이 지났대요. 나흘 정도 되면 마르다가 이야기를 하자면 어떡합니까?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어요.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그냥 어쩌면 지금 죽었어요. 아직 온기가 남아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의 기대에 예수님이 오셔서 살리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진짜 일말의 희망을 가질 수도 있지만 나흘이 지나서 썩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제는 예수님 와도 어쩔 수 없다 할 정도로 모든 상황이 이제는 완전히 끝나버리게 됐어요. 이 상태 되면 다 포기하죠. 이제는 더 이상 올바른 접근 방식이 있다는 거 필요 없다. 이제 다 끝이다.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다 끝이다 하고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온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냥 쉽게 끝날 수 있는 일이 같았는데 금방 해결될 수 있는 일 같았는데 이 문제가 어째 여기까지 왔는가. 이거를 죽을 병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죽을 병으로 접근하는 문제의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 왔으면 끝났죠, 인생. 근데 예수님이 이 정도까지 시간을 끌고 과정을 끌고 오시는 이유는 이 문제에 대한 접근 방식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고 오고 계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접근 방식을 모르면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 안에서 이 문제가 죽을 병이니까 빨리 해결돼야지, 빨리 살아나야지, 빨리 고쳐져야지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기 시작하면 예수님은 내 인생에서 좋고 은혜를 주시고 뭔가 내 인생을 더 풍요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 인생을 망치는 분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미 나흘이나 지냈다라는 거예요. 근데 23절부터 26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1절, 23절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마르다와 마리아는 정말 예수님을 깊이 사랑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이 정도 왔는데 예수님을 원망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다만 예수님이 함께 계셨으면 제 오라비가 죽진 않았을 겁니다 정도로 자기의 슬픔을 표현할 뿐이에요. 예수님 왜 안 오셔서 이렇게 합니까? 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네 오라비가 살아날 거다 하니까 마르다가, 여러분 마르다가 마리아한테 예수님 쟤도 와서 좀 일하게, 좀 마르다가 믿음 없는 사람 같지만 보세요. 부활할 때는 다시 살 줄을 내가 믿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믿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든 믿음도 있고. 아무튼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다시 살아날 거다. 왜냐하면 내가 부활이고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부터 지금 와서 나사로가 죽은 지 사흘 된 이때까지 예수님은 단 한 번도 자기가 취하고 있는 접근 방식을 바꾸지 않으세요. 일관된 접근 방식을 가지고 계속 이 문제를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계신 거죠. 일단은 나와는 방식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느끼기엔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죠. 충분히 방관자처럼 문제를 더 커가는데 마치 해결하지 않으시는 분인 것처럼.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의 접근 방식을 일관되게 해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제 그것을 들으시고 얘기하셨잖아요. 이건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아들인 내가 영광을 받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접근 방식의 결론이 뭐냐면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사로의 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신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다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완벽하게 드러내시는 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거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 일어나는 문제들이 있을 때, 내가 생각하기에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가 마치 이것을 수학 문제 풀듯이 막 접근이 어렵고 막 복잡하고 어렵다고 느낄 수 있지만, 우리가 정말 바라보고 기억해야 될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 건가, 이 문제를 푸는 키는 무엇인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죠. 잘 되면 뭐 다들 잘 할 수 있겠지만 솔직히 잘 되지 않아요. 사람이 문제 앞에 빠지다 보면은 정신 없거든요. 그것을 막 진득거니 앉아서 볼 만한 여유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는, 내가 이 문제를 바라보는 접근 방식을 자꾸 취하려고 하기보다는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보고 계시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접근 방식, 예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수님의 어떤 시선, 예수님의 관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가 병들린 것은 나사로의 죄 때문에 병들린 것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시는지를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나사로가 병들고 죽은 것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아, 이거는 죽을 병, 죽을, 죽는 걸로 끝나지 않아. 이걸로는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가 영광 받으실 일이야. 막 이렇게 해서 마치 이 문제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대하시진 않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왔잖아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지금 나 자기 오라버니가 죽은 거에 대해서 슬퍼하고 있잖아요. 마르다와 마리아.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어요. 예수님 딱 오셨어요. 야, 이거 죽을 병 아니야.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해결할 수 있어.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35절에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이 문제는 충분히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방식을 통해서 해결하실 일이었지만, 이 문제로 인해서 당한 사람들의 어떤 어려움과 고통에 대해서 예수님이 배제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문제 안에 있고 그 때문에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함께 그 아픔과 어려움과 고통과 때로는 슬픔과 눈물을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신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너 그거 할 수 있어. 쉬워. 괜찮아. 할 수 있을 거야. 이렇게 그냥 우리를 마치 그냥 내던져 놓듯이 하지 않고, 예수님도 이 과정이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을 알고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다 이해하지 못한 채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그걸 알지 못한 채 때로는 슬픔 안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그 슬픔을 나누시는 분이라는, 예수님이 우리가 당하는 고통과 어려움과 문제 안에 예수님 함께 오셔서 함께 그 고통을 나누고 싶어 하시는 분인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마음으로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내 문제와 동떨어져 계시고 저 멀리 계시고, 마치 내가 저 멀리 계셔서 제가 이걸 잘하나 못하나 막 이런 식으로 뭔가 감시하거나 판단하고 계시거나 이런 식으로 계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이 문제를 함께 하고 계시고, 이 문제로 인해서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함께 나누고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문제 안에서 특별히. 그리고 그 문제 안에서 예수님이 그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이제 함께 볼 수 있는 상태로 예수님 우리 인도해 가실 때, 우리가 문제 안에 빠져서 문제만 보고 허우적되고 있는 것을 멈추기로 결정하고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죠. 예수님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예수님이 문제를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때로 이 문제가 원인이 어디로부터 왔는가? 문제의 원인이 엉뚱한 곳인데 해결책을 딴 곳에서 찾고 있으면 해결이 안 되는 것처럼 예수님이 문제의 원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시고 계신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이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위로를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우리의 마음의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이제 막 우리의 어떤 유동치는 많은 생각과 감정들을 좀 릴렉스 시켜놓고 나서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보신지 함께 보면서 아 예수님 이 문제가 이런 거였군요. 아 그럼 제가 그동안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이것이 좋은 접근이 아니었네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방식이 아니었네요. 라고 잘못했다라고 돌이키고 예수님이 보시고 접근하는 방식을 내가 함께 취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할 때 이제 이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수순을 걸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슬퍼하시고 비통해하시면서 무덤에 가셨어요. 이제 진짜 예수님이 이제 액션을 취하시는 거예요.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제 이 사람들의 장례 문화는 이제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제 굴 안에 넣어놓고 이제 돌로 이제 막아놨잖아요. 아마 사람들이 여기 중간중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이 오시면 마르다도 그랬고 이야기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계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라고 나사로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병을 낫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계신 분인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미.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죽지 않을 병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아서 죽었다. 그리고 죽은 지 혹시 바로 도착했으면 예수님 혹시 살릴 수도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미 나흘이나 지났다. 더 이상 이제 희망이 없다. 예수님이 무덤에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41절부터 44절까지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시작. 돌을 옮겨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실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베인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느라. 아멘. 간단하죠?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끝이었어요. 사람들이 느끼기에 우리가 보기에 병든 거에서 죽음으로 문제가 커졌고 죽은 지 나흘이라고 하는 더 큰 문제로 발전한 이 상황을 그냥 기도하시고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그냥 문제가 그냥 해결돼 버렸어요. 아무렇지 않게. 뭐 그리 큰 일이었냐는 듯이. 약간 좀 허무하죠? 이렇게 간단히 끝날 일을. 그래요. 예수님 편에서 하나님 편에서는 늘 우리가 느끼는 문제는 다 뭐예요? 간단하고 쉽게 해결될 일일 뿐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믿음의 상태가 좋을 때는 아 그렇죠.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게 내가 예수님을 더 따라가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믿음이 안 좋을 때 어떻게 되냐. 그렇게 하실 거면 왜 굳이 이걸 이렇게 하세요? 안 하시면 되시지. 안 이렇게 어렵게 안 만들면 되지. 문제 안 주시면 되지. 왜 굳이 복잡하고 어렵게 이렇게 하세요? 믿음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반응해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과 해결하는 방식을 알려주려고. 그것은 뭐냐면 아까 읽었던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인 것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를 통해서 이런 과정을 가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문제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생명인 것을 드러내기 위한 시작점으로 사용하신 것.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관점과 이런 접근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누군가가 알았다면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지 가만히 소망하고 기대하면서 지켜보고 오겠죠. 하지만 모르면 자꾸 문제만 보면서 문제가 자꾸 상황이 어려워져 가는 것만 보면서 아, 이거 왜 이게 해결이 안 되냐? 예수님 왜 이걸 해결 안 하시냐? 예수님 미치신 거 아니야? 왜 안 가셔? 어, 잠들었다며 죽었대. 도착하니까 나흘이나 지났대. 뭐야 이거? 이런 식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인생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 마주해야 되는 상황, 터진 문제들을 볼 때 우리가 얼마든지 우리의 접근 방식으로 이것을 접근하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경험이 쌓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바보는 아니잖아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취해야 되는 것은 먼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고 예수님 편에 봤을 때이 문제가 어떤 문제인지에 대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방식을 취한다, 어떤 것을 한다 이전에 예수님이 이것을 어떻게 보시는지를 알아야 방식을 취하는. 그러니까 똑같이 방식을 취해도 예수님 이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에 대해서 모르고 취하면 어렵기 시작하거든요, 또.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건 분명히 죽을 일 아니라고. 죽을 병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제자들한테도. 죽을 일 아니고 하나님과 예수님 영광 받을 일이다라고 얘기했지만 그것을 얘기한 걸 통해서 이 사람들이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러니까 잠들었다고 하니까 아 잠들었으니까 가서 깨우면 되겠네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아 그럼 이제 하나님 영광 받으시러 가면 되겠네요 뭐 예를 들면 예수님 영광 받으려면 이렇게라도 얘기했으면 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잘 기억하고 있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구나 생각하겠지만 잠들었다고 하니까 아 이제 잠들 깨우러 가면 되겠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보면 예수님이 이미 접근 방식과 결론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하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때로는 말씀을 보고 하나님과 함께 할때 이거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셨어도 우리가 그걸 쉽게 까먹을 수 있어요. 우리가 얼마든지 그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스텝을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밟는 연습들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야 이 과정을 지나가면서 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게 이거였는데, 아, 이런 과정을 가시는구나. 아, 그래서 처음에 말씀하신 그 일을 이렇게 이루어내셨구나. 라고 하는 크게 한 사이클을 내 어떤 삶의 문제를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을 경험해 가는 아주 좋은 방법. 그래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11장 45절.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알리셔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뭐했대요? 믿었대요. 믿었대요. 예수님이 이거 하려고 하신 거거든요. 나사로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이 문제가 과연 어떤 문제인가? 이걸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리고 이 문제를 통해서 어떤 결과를 예수님은 얻으려고 하시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 갖고, 물론 우리가 그 당사자이기 때문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고 싶죠. 왜냐면 너무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문제와 어려움과 그걸로 인한 슬픔과 고통을 우리 혼자, 우리 스스로 막다 짊어지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오셔서 함께 져 주세요. 그 문제를 예수님의 방식대로 풀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딱 있어야 상황이 어렵고 문제가 어렵고 복잡하지만 내 마음이 예수님한테 쉴수 있거든요. 쉬고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대로 함께 바라보고 예수님이 풀어가는 방식들을 함께 취하면서 결국에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결과들을 함께 얻을 수 있는 자리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과 이걸 함께하는 것을 놔버리면 복잡하고 어렵고 마음도 쉬지 못하고 막 어려우니까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래서 우리가 할수 있는, 취할 수 있는 모든 접근 방식을 취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치게 돼. 하지만 이 상태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거.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전국 군 오는 애. 걔 시험지에는요. 시험지, 저는 수능 세대니까, 앞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가 나오고, 뒤로 갈수록 어려운 고난의 문제가 나와요. 그런데요, 그 친구는 반까지는 아무것도 적혀 있지가 않아요, 시험지에. 그리고 정말 복잡한 거에 한두줄 정도 적혀 있어요. 그리고 다 답이 체크돼 있어. 제 시험지는요, 빽빽하죠. 왜 빽빽할까요? 접근 방식을 모르니까 이것저것 다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접근 방식을 대입하면 할수록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져요.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진다는. 알고 접근하면 지저분해질 이유가 없어요. 하나만 딱 쓰면 끝인 거예요. 근데 모르니까 일단 문제는 해결해야겠고, 문제는 풀어야겠고, 모르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수학 공식, 이것도 안 되면 이제 대입법, 답에 있는 거막 넣어봐서 이게 되나? 비슷한 것 같아. 그럼 이거. 수능 주관식은 그렇잖아요. 마이너스 1, 0, 1. 셋 중에 하나 답이라고. 우리 인생을 문제를 푸는데 이런 식으로 풀고 있는 거예요. 접근 방식과 해결 방식을 모르니까 일단 내가 알고 있는 거, 할 수 있는 거 다 갖다 넣어보고 시험지 빽빽하지만 답은 없는. 답은 틀리는. 시험지 열심히 막 60분 내내 막 시커멓게 했는데 반도 못 맞고 오히려 어떨 때는 찍은 애보다도 못 맞을 경우도 가끔 생겨요. 푼 애들이. 황당하죠. 우리가 열심히 죽을똥 살똥 했는데 결과는 찍은 애들보다도 못한 인생 될 수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내 방식을 대입하기 이전에 예수님과 함께 이것을 할 마음의 자세를 먼저 취하는 게 훨씬 더 빠른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세요.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나 문제나 상황을 볼 때 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고 어떻게 풀고 있는가. 예수님과 함께 문제를 보고 있고 예수님으로부터 이것을 풀 수 있는 것들을 내가 얻고 배우고 있는가. 이 문제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예수님께 듣고 있는가. 아니면 내 방식대로 아니면 이걸 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대입하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전자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혹 문제가 더 커져가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문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대로 해결이 될 거고 만약에 내 방식과 다른 사람들이 도와주는 것만 의지하고 가다 보면 쉽게 문제가 풀릴 것 같지만 오히려 복잡해지고 지저분해지는 결과를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나사로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히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셨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나고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일로 분명히 바꾸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내가 취해야 될 태도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이 이것 자체를 어떻게 보고 계신지를 우리가 함께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분께 받는 위로를 받고 함께 쉼을 누려야 되는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 나오라 하고 뭐합니까? 배로 동여져 있고 수건으로 쌓여있는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세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럼 우리가 문제 때문에 묶이고 어려움 때문에 묶여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마치 죽은 것처럼 묶여있는 우리의 삶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우리가 당한 문제로부터 어려움으로부터 상황으로부터 우리를 풀어주시는 분. 그게 누구세요? 예수님인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려면 뭐예요? 자꾸 우리 스스로를 더 칭칭 감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수건으로 막 덮어버리면 앞에 안 보이겠죠. 바보잖아요. 수건 자기가 덮어놓고 왜 안 보이냐고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밤에 선글라스 끼고 들어가서 왜 불 안 켜냐고 하는 것처럼 참 바보 같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때가 왕왕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문제를 만나면 이걸 내 식대로 접근하면 그런 참 옆에서 보면 바보 같은 짓을 하고 있을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우리가 그 선택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미 우리의 문제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어려움과 함께해 주셔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하고 나서라 나와라 하니까 이 문제가 아무렇지 않게 해결되듯 우리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함께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나와 이것을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계신데 우리가 그것을 붙잡지 않고 그분과 함께 하지는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묶임으로부터 우리를 다 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사순절 보내고 있잖아요. 저는 그래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요. 사순절 곧 고난당하신 예수님 묵상하면서 아, 그래 저는 이거보다 예수님이 저에게 주신 것을 더 묵상하는 게 사순절을 훨씬 더 잘 보내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왜 그 고통당하셨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모든 묶임으로도 풀어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그것을 누리면서 예수님을 기억하는 게 예수님을 기념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순절 예수님을 묵상하실 때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으로 나의 모든 묶임을 푸시는 분으로 오신 것에 대해서 그것 위해서 예수님이 고통당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하면서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일어나고 있는 문제와 상황 앞에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해왔는지를 좀 돌아보시면서 아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시는 거구나. 일단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내 마음을 예수님이 쉬게 해주시고 예수님이 이 슬픔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을 함께 공감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예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함께 하자라고 하시는 거구나 하면서 다시 좀 돌아보는 시간들을 갖게 되기를 도전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식대로 예수님이 푸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경험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